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주보에 오타가 있었네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주보에 1장이나 나와 있는데요.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예, 설교하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설날 연휴가 끝났죠? 연휴 휴증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설날 하면 세뱃돈이 떠오르죠. 저는 세뱃돈을 최근에 했는지 줄 기회가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뉴스에 보니까 5만 원권이 나오면서 세뱃돈 그 시세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뭐 초등학생은 5만 원권 한 장, 뭐 중고등학생은 뭐 5만 원권 두 장, 뭐 이제 좀 더 나이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뭐 이렇게 시세가 정해져 있다 하는 이런 뉴스도 들었습니다. 세뱃돈이 굉장히 부담이죠. 그러면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연예인이 어떤 가수가 3만 원권을 만들어야 된다. 세뱃돈을 주기 위해서 3만 원권이 있어야 세뱃돈을 좀 절약해서 줄 수 있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회자가 되더라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그래야 된다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약간 논의가 될 정도로 예, 세뱃돈이 부담이긴 한 모양입니다. 세뱃돈 주셨습니까? 세뱃돈은 그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그 설날 풍습인데 꽤 오래 되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옛날에는 음식을 줬다고 해요. 이제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면 어린아이들한테 이제 음식을 주는 이제 그런 풍습이 이제 돈으로 바뀌었고 자녀들을 친지들을 특히 어린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풍습이라고 합니다. 세뱃돈은 보통 스스로 돈을 벌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에게 주죠. 여기서 세뱃돈을 받을 수 있는 친구는 저 뒤에 세 친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주니부터 시작해서 세 친구 말고는 세뱃돈을 받을 수 있는 부류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직업이 생겨서 돈을 벌게 되면 세뱃돈을 받는 입장에서 주는 입장으로 이제 바뀌죠. 근데 여러분, 어린 조카라든가 혹은 손자, 뭐 손녀, 아니면 자녀, 어린 아이들이 이제 설날에 뭐 인사를 하고 세뱃돈을 주었는데 저기 찬이한테 제가 세뱃돈을 주었는데 찬이가 거절하면서 사양하면서 저한테 왜 돈을 주십니까? 제가 뭐 잘했다고 뭐 돈을 주십니까? 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용돈을 주려고 한다. 그랬더니 찬이가 아, 제가 벌 돈은 제가 벌겠습니다. 아, 제가 쓸 돈은 제가 벌겠습니다. 넣어두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한편 뭐 기특하다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어이가 없죠. 그죠? 아이는 그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돈을 어떻게 벌겠습니까? 그죠? 만약 정상적인 관계라면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라면 그래서 아이가 그 세뱃돈을 뭐 선물을 주는 그 대상 뭐 부모든 뭐 조부모든 그 대상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라면 당연히 아이는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아이는 표현을 못하고 이해는 못하겠지만 겸손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보통 이제 커서 저도 한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세뱃돈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굉장히 좀 받으면서도 죄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정도 되면 좀 벌 수 있는 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벌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돼서 세뱃돈을 받는 게 굉장히 무한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어린아이, 뭐 찬이나 소리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한다면 어른이, 사랑하는 어른이 선물을 주었을 때 자연스러운 자세는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겸손과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본문 14절 후반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는 어린아이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가 중요할 텐데요. 어린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인상이 떠오르죠. 보통 좀 순진하고 아주 꿈이 먹고 거짓 없는 천진난만한 모습, 이런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이 말 자체도 정말 유아에 가까운 표현이거든요. 우리 보통 파이디온 아시죠? 우리 유명한 선교단체이기도 한데 이제 그 단어예요. 그래서 정말 유아에 가까운 아이거든요. 그래서 능력 없는 자, 무능력한 자를 가리키는 이제 표현입니다. 이 말 뜻에서만 이렇게 유추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 앞뒤의 맥락을 보면 이제 그런 면이 두드러지는데요.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뒤에 이제 그 유명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재물이 많은 청년. 그래서 이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 지켜왔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자신의 부를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씀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간만 좀 길면 오늘 말씀과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 같이 이어서 보면 좋은데 시간상 오늘 나누긴 했는데요. 이처럼 뒤에 이제 앞에 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맥락도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맥락을 보면 우리 주님 앞에서 뭔가를 자랑하는 자,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여러 가지 가르침의 대전제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첫 번째 선언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복음사역의 대전제거든요. 이제 그것을 기억하면 이 전제에 이제 반대되는 부류는 이 전제를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부류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이것을 선물로 받는 자, 오직 은혜로 받는 자요. 반대로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복음의 선포, 그 대전제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조금이라도 자기의 무언가를 의지하여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다, 자기의 무언가로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표현, 그래서 대전제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결국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영생을 얻는 일이잖아요. 앞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 것을 주님 가르치시면서 그랬을 경우에 이제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와 이제 영생을 같은 말로 표현하시거든요. 그리고 다음 시간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이제 구원을 같은 표현으로 우리 주님께서도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것,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당지 뭐 공간이 뭐 지역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어떤 실제 뭐 물리적인 나라가 생기는 뭐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영생하였던 바로 그 복된 지경으로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보통 믿음을 얻어진다라고 하는데요. 그 믿음은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그것을 결코 얻을 수도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주님의 가르침에서도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복음의 도리가 요약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린아이 같은 이제 자세, 어린아이 같은 같이 되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주님께서 앞에서 쭉 가르치셨던 모든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요약되어 있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함을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 이해가 필요하겠죠. 이 전적 타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그 즉시 인간은 교만이 튀어나오고 뭔가를 자랑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유사 기독교, 뭐 천주교를 비롯한 유사 기독교의 공통적인 그런 과오이고 실수였어요. 사실은 기독교, 무슨 개신교라고 부르는 종교 이후에 그 교회들 보더라도 교리적으로나 내용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혁이 되었고 차별되었지만 삶의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한 그런 과오와 실수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함을 고집스럽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자랑하고 그것이 단지 어떤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뭐 율법의 준수에 대한 내용이든 혹은 뭐 그것이 헌금이든 아니면 봉사든 혹은 가르침이든 교회 안에서 어떤 뭐 유력한 일이든지 간에 구원에 있어서 마치 내가 뭔가를 기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서 내 스스로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갖는 것, 이 함정에 누누이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 자체도 은혜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인간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교만의 성격이 깊게 배어 있어서요, 이 부분이 순간순간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전적 타락, 부패, 그로 인한 자신에 대한 어떤 비참한 판단,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는 마음, 그것이 또한 동반이 되어야 되겠죠. 참으로 그렇게 여겨서 마치 이 시대가 경제 중심의 시대니까, 물질 중심의 시대니까 가난하게 되거나 물질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비참하다고 여기잖아요. 어떤 어엿한 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집이 없거나 혹은 쓸 여유 있는 돈이 없거나 먹을 것이 부족하거나 남들처럼 뭐 입지 못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사람이 스스로 좀 비참하게 생각하게 되고 슬프게 됩니다. 내가 이런 지경에 있구나. 마치 그와 비슷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 앞에, 그리고 이 말씀의 판단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자기의 행위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저촉하고 있는 그 상태를 보았을 때 그것이 너무나 슬픈 거죠. 그리고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죠. 자신의 영적 무능력을 정말 체감하면서 아,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을 존재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그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비참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이 깨달음, 이 슬픔과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는 그런 이해와 감정, 이것이 바로 사실은 어린아이 같다라는 표현에 들어있다 할 것입니다. 이로부터 오직 은혜만을 바라는 이런 자기 이해로부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또 땅은 기업을 받을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라고 하는 표현과 사실 다르지 않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누구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 앞에 무능력한 자인지를 깊게 깨닫는 자이죠. 그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인지를 실로 아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온유한 자입니다. 이 온유한 자,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것은 그냥 나이스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할 수 있겠죠. 온갖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소용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힘듦과 어려움을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방식으로 헤쳐나가겠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욥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거하는 자, 그가 바로 온유한 자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항상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믿음의 생활을 한다 표현을 하는데, 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실제 가운데, 삶의 내용 가운데 진실로 어린아이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특별히 복음 앞에 지금 지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깊게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그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내 어린아이가 되지 못합니다. 어른이 된 것처럼 교만하거나 혹은 스스로 뭔가 된 것인 것처럼 자고하거나 그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자기의 비참함과 슬픔에 대해서 망각하는, 잊어버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발단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거든요. 부모인지 또 아니면 그냥 친지인지 정확히 표현이 안 되겠고, 어떤 이유로 이 어린아이들을 만져주기를 바랬는지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의 기록이 보통 그래요. 오히려 그렇게 마가는 사실은 구체적인, 우리는 바라는, 우리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사진들을 오히려 삭제함으로 우리 주님의 행위가 순수하게 어떤 것인지를 보도록 하는 그런 글쓰기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아마 이들은 보통 평상적인, 통상적인 그런 이해를 보면 우리 주님이 이제 만져주신다는 것은 안수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보통 병을 낫게 하시거나 혹은 사랑을 표현하실 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도록 하기 위해서, 혹은 그 아이가 처한 어떤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그 시제를 보면 반복적인 시제가 사용되고 있어요. 미할려 시제가 사용되고 있어서 단 하이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여러 어린아이가 비슷한 방식으로 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주님도 그것을 일일이 이제 나중에 안수하시고 안아주시고 또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뭐 부모인지 혹은 친지인지 잘 모르겠으나 데리고 온 그 목적 이상으로 이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칼빈 선생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유아 세례에 대한 근거를 찾기도 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제가 쭉 설교해 드린 것처럼 이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라 라는 이 교훈 가운데서 사실은 복음의 도리를 깊게 설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축복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에게 행하신 이 행위는 비록 세례 방식은 아니나 그 내용상 세례에 준하는 행위를 하신 것과 동일하다. 그러함으로 우리 주님의 행위를 보았을 때 교회가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주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칼빈 선생의 이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부모들이 혹은 친지들이 바랬던 그 이상으로 어린아이를 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신 것이죠. 이 은혜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어린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어린아이는 예쁘고, 지금 우리는 보통 어린아이 하면 뒤에 있는 우리 아이들처럼 참 예쁘고 사랑스럽고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아이지만, 이 시대의 어린아이들은 정말 무능력한 자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쓸모없는 자로도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더 사랑하고 복되다가 판단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의 어린아이처럼 오늘날 외적으로는 사회적으로나 혹은 시대적으로나 세속적으로 뭐 쓸모가 없다 혹은 뭐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어린아이 같은 자세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스스로를 진정 죄인으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무능력자임을 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 슬퍼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 앞에 기쁨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가치 있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외적인 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낭망하지 마십시오.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나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왜 막았을까? 그리고 주님은 이 제자들의 이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노하셨어요. 13절, 14절 연속적으로 나오는 표현을 보면 제자들을 꾸짖었고 또 14절에 노하시면서 이르셨거든요. 여기서 노하시다라는 표현은 자주 나오지 않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진노하시면서 하신 표현이어서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깊게 경고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왜 제자들은 이런 큰 잘못을 했을까? 또 잘못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사실 앞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과 또 부활할 것을 가르쳤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이 누가 큰가라고 다투었던 일들이 앞에 9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사실 안아주셨거든요.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제자들이 사실은 이런 어린아이들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 같이 쓸모없는 자, 연약한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가르칠 정도로 사실은 제자들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이런 불효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이런 어린아이가 크게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고 또 새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자신들을 반대하는 많은 뭐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유대인들 혹은 로마인들에게 어쩌면 저항할 수 있는, 어쩌면 맞설 수 있는 그런 부류가 필요하지, 이런 어린아이는 쓸모가 없다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던 것이죠.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본질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사역의 본질은, 나아가 모든 교회가, 주님 머리로 한 모든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지금 물려받고 있잖아요. 모든 교회가 주님 하셨던 그 사역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요. 그런 교회의 본질에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제자들과 같은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또 계획을 하는 그런 이끄는 자들은 더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다거나 장래 교회가 나아가기 위해서 유지되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것들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면을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교회당이라든가 이런 시설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뭐 자기 역할에 따라서 뭐 교회의 어떤 외적인 것들을 돌보는 자라든가, 혹은 하다못해 뭐 행정적인 일을 담당하는 자라든가, 많은 일들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반주하시는 분은 반주에 대해서, 뭐 봉사하시는 분들은 봉사에 대해서, 또 식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식사 준비에 대해서 많은 것들 생각할 수 있죠. 뭐 필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자칫하면 제자들처럼 교회의 본질보다 그게 앞서게, 일 자체가 앞서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항상 무엇인가?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겉보기에 뭐 대단해 보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한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얻도록 하는 일이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당도 필요하고, 가르치는 일도 필요하고, 행정적인 일도 필요하고, 또 밥하시는 일도 필요하고, 청소하는 일도 필요하고, 그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일 자체가 이제 앞서게 되고,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에 매진하다 보면 그 일 자체가 우선하게 되어서 교회 본질을 상실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자세는 단지 이러한 질서 없음, 지혜 없음을 넘어서서 사실은 본질을, 교회 본질 자체를 잃어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누가 큰 자라고 앞에서 싸웠었거든요. 다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전적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슬픈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지금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이거 비교했을 때 내용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전히 제자들도 지금 어린아이 같은 자세로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매우 진노하셨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점에 있어서 항상 위험성이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나 친지가 어린 그런 자녀, 어린 조카, 어린 친지에 쓸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주었을 때 그것을 정말 사랑과 감성과 감사의 마음으로 받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마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면서 자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으려 하는 것 자체도 되지 않는 일이겠습니다만, 주님의 은혜 앞에서 뭔가 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것, 그것은 정말 복음에 반대되는 그런 위험한 마음입니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마음이, 심각한 판단이 바로 제자들이 가졌던 이런 마음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상황까지도 이 마음이 이어져서 결국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이 부분이 해결되어지고 이제 정말 온전히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도로서 거듭나게 되거든요. 제자들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 생의 전부로 여기는 그 마음, 부모의 말에 순수하게 그것을 받아들인 아이처럼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를 더 추구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순종도 그런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순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지금 다른 사람보다 자랑할 만한 것을 거두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이 순종조차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은혜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정말 받아들이는 믿음. 이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어야 되거든요. 성경에 나타나는 그 진리는요, 사실은 합리적인, 인간이 보통 합리적인 생각으로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우습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듣다 보면 뭐 이런 말이 있지? 라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구원에 대한 이해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그 진실 가운데서 행동하는 자. 그래서 선행을 행하더라도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 선행을 행함이 마치 내가 덕을 쌓는 것처럼 내가 공덕을 쌓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도리를 따라서 나의 선행이 오직 그리스도 말미암은 은혜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어린아이가처럼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은혜를 구하고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할 때에도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잊지 않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선행,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태도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 어느 하나 불신하거나 그 어느 하나 나의 생각, 나의 무엇으로 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폭적으로 살아가는 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자, 그가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현장교회 온 교우들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은 태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복된 삶을 사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 옛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크게 진노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요 그러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자인지 혹은 제자들과 같은 자인지 가늠해 보면 주님 앞에 참으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감사하고 우리 스스로를 아무 능력 없는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라고 선뜻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우리 어떤 명예와 또 능력과 여러 가지 행사할 만한 것들, 그것들이 내가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힘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가 복된 자요, 그의 모습이 무능력한 자이든 볼품 없는 자이든 아무 그런 행사할 만한 것이 없는 자이든 하나님 그가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자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 그들이 막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것은 아닌지 하나님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세상에 그 무엇이 이 복음의 본질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점검하여서 교회의 다음, 진정한 교회의 다음을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현장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장교회를 섬기는 자들, 가르치고 돌보는 자로서 또 섬기는 자로서 부름받은 자들이 이런 어린아이 같은 무능력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런 자들을 놓치지 않고 그들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집권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